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줄이고 피곤할 때에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거기에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는데에 그 이후의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들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낼 때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은 이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낼 때에 그것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돌아갈 때에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씨름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들을 목적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 살펴보겠지만, 그러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기사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방황하는 무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는 무리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떡을 먹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믿음이 없고 더디 깨닫는 우둔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괴로움, 예수님 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때가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저녁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날의 시간이 저녁 때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 어두웠고라고 하는 말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 주는, 의미해 주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이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절교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무엇인가 하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요한이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마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며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 없이 바다를 노져갈 때에 그들에게 폭풍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200m나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높은 이 갈릴리 산맥 고지를 넘었다가 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낮아지는데 급격하게 경사가 낮아집니다.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올 때에 갈릴리 바다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서 마치 폭풍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처럼, 태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다가 요동하는 현상들이 자주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급격한 기온차로 인하여서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과 물결을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밤 사경까지 고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이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네 구분을 하는데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네 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그럼 몇 시,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경에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그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벳세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하는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를 오져가는 제자들의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거나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백성들을 돌보았고 항상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바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의 사건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둔하여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폭풍의 시련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그렇게 느꼈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 계실 때에는 그들 앞에 시험이 닥치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없다라고 하는 말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피곤하여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다가가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그들이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5천명을 먹이시는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어둠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베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면서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계셨지만 그들은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이라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구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새벽이 가까우는 그 시간까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위하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만, 이 교회의 문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의 파도가 닥칠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시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 풍랑 속을 견디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주님의 전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풍랑 속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저어서 자신이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밤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서 노를 저어서 수고하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의 파도와 바람 앞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무익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상태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목적 없이 흘러가는 배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밖으로는 세속주의, 안으로는 불확실성의 바람에 흔들려 출발점에서 멀어져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다니고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선행과 봉사의 노를 저으며 애쓰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는 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교회의 머리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서나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 이미 어둡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적과 말씀을 듣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둔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칠게 일어날 때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 가운데 지쳐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빛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롭기만 하고 무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여리쯤 매저 노를 저어 갔다는 것은 한 4km, 5km 정도를 그들이 노를 저어 갔다는 것이죠. 그 정도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를 주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놀랐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보고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풍랑이는 바다였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유령으로 인식하고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았고 능력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들과 함께하였고 가까이 있었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매일매일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5천명을 먹여주시던 그 주님을 왜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진짜로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막상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2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이 말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 위에서 주님을 보는 것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닫힌 방 안에서 만날 때 똑같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는 자들, 불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상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만 주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 당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거절할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태를 보고 그들은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소망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태만하고 게으르고 불신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기만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결코 기쁨으로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놀라지 않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내하고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우리 주님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전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나는 누구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주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진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육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보고 들은 영적인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주님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배로 영접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였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이 풍랑이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그분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였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자기를 드러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며 고난당할 때에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를 구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그와 같은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던 신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원히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이 상태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갈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그 같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혈질의 베드로를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는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이 유령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그는 주님을 확인하고 싶은,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베드로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요청하였을 때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어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물결과 바람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왔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결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동안에는 잠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도 그것도 가능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 주위를 자주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이 멀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물 속에 빠지면서도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물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모든 생각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좀 세상과도 잘 어울려 타협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즉시로 의심과 불신앙을 마음 가운데 잉태하게 되고 그것은 곧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와 거짓된 신앙 고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를 때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의 지배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지배자도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도 의심도 절망도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다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은 6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갈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고 배도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들이 열심히 배를 노를 저어서 곧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들어가시자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한 또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새로워지고 교회 안에서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과 실패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물결을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자주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인자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그분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